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2년 전에 2011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수요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사 신분으로 그때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11년 전 설교를 보시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성가대 찬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렸거든요. 네, 뭐 저한테 그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신 박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쟁쟁하신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설교 시간이 안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12년 전에는 이제 성가대가 안 끝나면 좋겠다, 기도가 안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장로님 또 우리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때는 약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지난 13년간 이제 이곳 남포교회에 있으면서 이곳이 저에게는 그 변화산 같은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주님이 변모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정신 차려라 내려가자 이러시죠. 정신 차려라는 이제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저에게 남포교회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한편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한편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남포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에 설교를 마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돌아가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설교를 마치긴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런 황홀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을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가 막힌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막 무리를 걷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잘 알아, 나는 주님을 지킬 거야,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여기 잡혀있는 사람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라는 그 말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해봅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대입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입해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잡히셔야 됐는지는 이 복음서에서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도 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손을 털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이 복음서 자체가 묘사하고 있기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베드로도 못 알아본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 정말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 한 획 한 획도 우리는 다 외울 정도야.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어 라고 자부했던 서기관들, 그들도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 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을 우리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예전에 잡혀갔던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니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봅니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전통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아니냐, 새로운 시대가 아니냐, 헬레니즘이 가득한 시대고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때이니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예전의 것을 고수하지만 새로운 문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헬라의 철학들, 그리스의 철학들, 문화, 사상, 말도 배우고 또 로마의 법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욕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드디어 주님 때가 됐군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려고 하는군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죠.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하죠.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앞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막겠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야 이 사탄아.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도 이게 굉장히 과격하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적은 많아요. 그래서 이 음란한 것들아,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 패역한 족속아, 뭐 여러 이렇게 질책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근데 베드로가 그 욕을 먹죠. 이거 당황하죠. 베드로는 저처럼 자기가 한 일을 잘 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쫄래쫄래 주님을 따르면서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데 이 시점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두개인들하고 뭐가 다른가? 내가 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른가? 내가 저 서기관들하고 뭐가 다른가? 내가 저 제사장들하고 뭐가 다른가? 권력의 언어로, 종교의 언어로,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 세속의 어떤 그 언어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했던 저 사람들의 언어, 저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말과 나의 시선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그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1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기가 막힌 대목이죠. 지금 베드로가 계속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저주할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닭이 웁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쓰러져 계셨던, 고난당하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고 베드로와 이 주님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덜컹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엄마 아빠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훔치다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심경. 가슴이 덜컹. 그런데 이거와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가 비교해서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63절, 64절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지키는 이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쳐요. 야,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라면 이런 건 정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조롱합니다. 주님을 조롱하죠. 근데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희롱하는 자들, 주님을 지키면서 주님을 때리는 자들, 이들은 주님의 눈을 가리고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께 대해서 많은 말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님 옆에 있지만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지금 자괴감에 쌓여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어떤 시선으로 지금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걸까? 야, 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저기 나 열심히 지켜준다 그러더니 난 네가 배신할 줄 알았어. 아이고 인간아. 약간 이런 눈빛이셨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눈빛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나중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걸까요? 주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다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 감격하면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베드로,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주님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막 베드로가 막 도망쳐가지고 저희 갈릴리에서 막 그 고기 잡고 있는데 저기서 주님이 부르시죠. 베드로야 빨리 와라. 여기 고기 구워놨다. 고기 구워 먹어라. 감사해요 주님. 배고픈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감사해요. 그래 베드로야 먹고 힘내라. 그런데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내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힘내라. 화이팅. 나는 올라간다. 그런데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니?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에 캥겨서 주님 나중에 물어보시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주님.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 주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닌데. 약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131편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31편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9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유가 애초에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오지만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인의 귀속되어야 마땅한 주인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그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언어, 그분은 왜 바리새인의 언어가 사두개인의 언어가 이 서기관들의 언어가 그 당시 종교권력의 언어가 그 당시 제국의 언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이면에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각자 그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성하죠. 그리고 그러한 그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언어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바로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권력자의 시선이 권력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종교의 어떤 권력을 쥐고 흔드는 종교인의 시선이 종교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 세계의 어떤 그 금권을 쥐고 흔드는 이들이 어떤 그 만몬의 언어 어떤 금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언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언어 이면의 언어, 언어 중에 언어, 말 중에 말, 그 참된 말을 인간이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누는 언어로는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그 수학이나 산수의 어떤 수준으로는 대학 수학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선의 높이와 깊이와 그 헤아림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참된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 당시 세상의 언어가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인간은 가면 멸망합니다. 주님이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언어를 흩으시죠.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우르에서 나와라. 하란에서 내려가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일.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이렇게 늘리면서 거부가 된 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일.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이 사건의 부속품에 해당합니다. 어떤 그 서술로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의 혼잡한 언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그의 심령에 꽂힐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이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어떤 마음으로 맞출까요?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내 젊은 청춘이 너 때문에 다 날아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런 시선으로 볼까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지금도 너무나 강렬합니다. 여러분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가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탯줄을 자르라 그러더라고요.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탁 받아들었을 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나 싶죠.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용서 좀 친다라는 이 식상한 표현이 딱 걸맞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희열과 감동과,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애가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또래가 됐는데요. 그냥 지금은 그냥 걔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애가 어떤 애가 나올지 몰라. 어떤 애가 태어날까라고 하는 그 가정의 상태, 그 흥분의 상태로 돌아갈 거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 안 듣는 제 아이, 고집 피우는 제 아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요? 제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요. 가끔은 이 자식이 제 자식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분의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고 계속 부르니까 그냥 계속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자식은 제 자식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답고 경탄스럽고 복된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어떤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으므로. 중요한 거는 그 왕들이 의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는 그 당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좀 더 폭을 넓혀서 깊은 그리고 넓은 역사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계속 끝까지 포착하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의 징표로 너희에게 제사 제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배하게 하였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못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면서 내 앞에서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하는 그 기만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예배하는 게 너희가 제사하는 게 마치 내 눈을 찌르는 것 같다. 당장 그만둬라. 주님이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주님이 지금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린 아들인 거예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핏덩이의 그 모습, 처음에 그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탯줄을 잘랐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 광경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비록 그 자식이 지금 하나님께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팔려갈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방민족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쓸어버리는 심판을 당할 지경까지 가지만 7절 한번 보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때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분이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패망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그 도시들 같이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애초에 우리를 영원의 시선 안에서 사랑의 시선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그리고 정해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추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 앞에 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되시죠? 인간이 되십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신화나 어떤 옛날 이야기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어떤 영원한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내용이지 실제로 한 인간으로 구체적인 한 실존으로 한 생명으로 신이 이렇게 이 땅에 온 예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케이르케 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만약에 화려한 공작새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게 오세요. 우리야 지금 동정녀 탄생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칭호를,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주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날 그 위기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배아의 상태일 때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다른 동물하고 인간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동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잉태가 되고 낳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죠?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감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무엇이죠? 그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게,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신앙이 좋건 좋지 않건, 우리의 교회가 어렵건 어렵지 않건, 이 시대가 긍정적이건 아니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신이 태어난 날짜를 고려하면서 한 해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그분이 태어나신 이후는 영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래서 인간과 붙으셔서 인간 함께 곁에 계시면서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202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지금 베드로와 눈빛을 맞추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난 네가 이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배신해도 된다. 너의 배신과 너의 네가 나를 부인한 것 따위로 내가 너를 저버릴 정도로 그런 인간적인 계산적인 관계로 왔다면 애초에 내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베드로야, 그거 아니?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단다.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로,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쳤단다. 빛이 있으라.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너를 불렀단다. 베드로야, 그물을 두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주님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구원을 한번 이루어봐라 라고 하는 조롱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를 향한, 일개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한 지적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뭐 친절한 금자씨나 뭐 미량 같은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수리남이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이 대중매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교회의 이미지는 참으로 인간적이지 못하고 참으로 몰상식한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베드로의 마음이죠. 실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주님 옆을 지키던 병사들, 이 세상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신자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립니다. 쪽팔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배신할 거, 네가 못난 거, 내가 그거에 내가 나의 사역을 걸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너의 조건에 있지 않다. 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지 않다. 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불붙는 너를 향한 마음이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저희 둘째 아이가 요즘 열심히 듣는 옛날 이야기 중에 그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포수가 제일 나쁜 놈일까? 아니면 그 마녀인 그 새엄마 왕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왕 백설공주 아빠가 제일 나쁜 놈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일 나쁜 놈은 거울입니다. 아니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처음에는 왕비님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백설공주가 크니까 전에는 왕비님이 제일 예뻤는데 지금은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아, 백설 그 왕비가 얼마나 질투가 막 생깁니까? 결국 이제 그 포수를 사냥꾼을 시켜서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속에 가는데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 성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쁘고 성 밖에서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뭐 그딴 얘기를 왜 해요? 아유, 이 성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백설공주도 편하고 왕비도 편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우리 눈에 여기 박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을 꺼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뿐입니다. 문제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비유지요. 때로는 그것이 시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과연 온전한 거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익히고 싶어서 세상에 많은 언어를 습득합니다. 과학의 언어, 학문의 언어, 종교의 언어, 경제의 언어, 권력의 언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왜곡된 거울에 불과합니다. 참된 거울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차려주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게 밥이 뭐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혼을 내고 때로는 매를 들고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따뜻한 그 사랑하는 사랑의 시선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목사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데 아 여기는 이제 사양산업이다. 여긴 뛰어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를 마치고 12월에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화요일부터 매번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10시 반 아니면 11시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안 받았죠. 제가 이제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니까 핸드폰이 아니면 안 받는데 근데 수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와요. 목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와요. 금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와요. 약간 슬슬 무섭죠? 자,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인데 왜 박 목사님 전화를 안 받냐? 깜짝 놀라서 전화드렸더니 우리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첫 말씀이 야, 네가 뭔데 내 전화를 안 받냐? 나한테 이러는 건 네가 처음이다. 그래도 와봐라. 이러고 깜짝 놀라서 왔죠. 그 박 목사님께서 이제 실천신학 교수로 합동신학대원에서 오래 가르치셨는데 늘 그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기말고사 문제가 똑같았어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쓰시오. 저도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잘 쓰려다가 제가 그때 막 삐딱할 때였거든요. 열받은 게 많아서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막 제가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다 읽고 나서서 잘 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 고민 계속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나만 문제 삼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썩어가는데 이거 지금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목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거 지금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만 미친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한참 휩싸여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 너 그 고민하는 거 잘하는 거다. 힘내라. 그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말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막 책도 선물로 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박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2010년 이제 그 어간에 우리 교회 최태준 목사님이 개척해 나가시는데 자리가 비는데 네가 올래. 저 이미 가스라이팅 당했다니까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역시 유유상종이구나. 죄송합니다. 끼리끼리구나. 박 목사님과 함께했던 좋은 성도님들을 또 제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성마른 사람이었어요. 까칠한 사람이었고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부족한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모난 부분들을 넘어가 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 덕분에 잘 컸습니다. 까칠했던 사람이 소금에 잘 절인 배추같이 됐습니다. 이 사랑의 시선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받은 깊은 사랑과 섬김과 경탄과 아름다웠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남포교회 출신답게 남포교회 성도님들이 키워주신 교육자답게 어디에 있든지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말씀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맨 앞에서 맨날 우리 아멘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재철 집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주님의 참된 모습,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주시는 참된 거울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든든하게 서 계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같이 교회로 모이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모인 일이 아니라 깊고 푸른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이 앞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깊고 푸른 그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얼굴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포교회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크신 복으로 자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